청하자매 간증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간증 듣고 말씀 나눕니다. 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손에 고난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시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몇 주 동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세우시는 것 같았다. 그 앞에 멀쩡하게 서 있을 수도 고개를 들고 있을 수도 없다. 예전에 포로하셔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앞에 굴복되는지 리얼하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는데 마치 나도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는 것 같았다.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마음 바닥까지 엎드려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아니까 감히 나 같은 인간이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을 알아가며 나갈수록 난 계속 낮아지고 주님은 계속 높아지신다.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햇빛보다 강한 빛 앞에 나의 어둠은 더 깊게 드러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어두운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사건 앞에 마음이 쿵 내려앉는다.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으니 자신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한 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셨다.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장차 있을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때로는 내 삶의 전부 같고 그 일들로 인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주님 만날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말한 것 같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기에 또 다른 이에게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기에 두신다는 말씀을 받고 그럼 내가 남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사실 나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온갖 짜증과 불평에 자기 연민을 쏟아내며 어디 내 나로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되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내시며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 소망 갖게 하시기에 바라고 구하는 것은 나의 이런 허물로 다른 사람들이 시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예수님을 정말 오해 없이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수요 예배 때 보여주신 영상처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려울 뿐이다. 사람들은 온갖 편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인간과 로봇이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에 불과 20, 30년 전 공상 영화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현실로 실현되는 시대에 그러나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 상관없겠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분명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야 맘만 보고 끝나겠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분별하고 살지 참으로 마음이 두렵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런 개념도 없어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들을 위해 어떤 일을 벌이셨는데 말이다. 이런 시대에,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과 생명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참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 다른 무수한 생명체와는 다른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식물이야 그렇다 칠지라도 동물 우리와 똑같이 감각기관이 있고 움직이고 먹을 것을 찾아서 그것을 얻고 생존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됐다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그걸 본 사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오랜 옛날부터 신의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후세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그 알 수도 없는 신들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지는데 놀랍게 옛날 옛적에 한번 어떻게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간섭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처음부터 딱 듣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의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예.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고 이런 것들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록만 남겨졌는데 후세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예. 그래서 또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지금까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드러내시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까지도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도 받게 해주시느냐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을 알면 알수록 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노예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위해 mak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냥 사람도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존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모두가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당신 것으로 부르시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단은 끝까지 이걸 회방하고 이걸 가리고 대적하고 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본다 그러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것에 의해서 오히려 거꾸로 결국 멸망에 이르는 이 일.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온갖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어놓은 세상에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네. 그리고 점점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짐승들과 달리 정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개발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정말 모두가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 그런데 놀랍게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의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마음으로 굴복해서 예수님은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세상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일, 이게 역시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육체로 모두가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예. 육신에 이 수명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연히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가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 형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께로 나가는 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지 이걸 분별한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나 귀한 일인 거죠. 세상은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래야 됐는데, 그런데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말씀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은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 아들 주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아니 올라가서 무슨 일을 일어날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저들이 뭘 했길래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그리고 서로 다퉜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그랬어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 같이 읽죠. 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느라.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 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이 떡과 이 포도주 이게 무언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 떡은 내 몸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가렛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더 크냐 우리 가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누가 더 크냐 그러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는 거죠. 예. 아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을 대야에다 받아갖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너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맞다, 내가 그런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라고 본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세조식을 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세조식을 하는데 예. 이것이 꼭 세례 받는 것처럼 할례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발을 씻기는 것이 무슨 됐습니까? 다 뭐 스스로 발을 씻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분명히 예. 섬김을 받는 자가 커야 되는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식사 자리에서 네. 거기서 그 식사에 참여하는 자하고 옆에서 시중 두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크냐? 당연히 그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누리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 상징이 지금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단순한 그러한 예식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말씀대로죠. 그런데 이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걸 누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네. 이걸 드러내시는데 제자들 놀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야? 나다. 그런 거죠. 위령이 아니다. 나는 몸이 있다. 만져봐라. 못 자고 창자고. 먹을 것을 갖고 와라. 식사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분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드러내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거룩하시고 그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낳으신 부모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 네, 이분을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안에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정말로 다가오는 세상, 사람의 지혜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우리의 불안도 네, 이때 점점 더 커지고 정말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알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성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일로 했을까요? 결국은 소수가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 세상을 자기 원대로 해보려고 그럴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파멸인 거죠. 결국은 그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이 있는데 나는 죽었는데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소집해서 내 육체는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네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루신 거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누가요? 예. 근데 놀랍게도 바울의 고백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예.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도 함께. 예. 이게 이런 게 진짜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세상에 종로로 타고 세상에 휩쓸려 죄 가운데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참인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시는 것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묶이고 눌리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도 담대하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 안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